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전투기들이 어제 저녁 시리아의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근거지인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해 이들의 지휘소와 훈련소를 파괴했습니다.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공군 기지에서 이륙한 프랑스 전투기들은 이날 미군과 공조 작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성명에서 전투기 10대가 출격해 ISIL 표적들의 폭탄 20발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의 이번 공습은 ISIL이 지난 13일 파리에 연쇄 테러 공격을 가해 13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는 가운데 프랑스 국민들은 오늘로 사흘째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회원국들의 희생자 애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당초 이번 회의에서 무역과 에너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테러와 시리아 내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를 끝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프랑스가 테러 가해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고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시리아 내전 사태 해결이 이전보다 더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중에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 보도에 대해 밝힐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반 총장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반 총장은 남북 간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 여부에 대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 방문 중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했다가 방문 직전 북한이 돌연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회의 개최 기간 중 학교와 정부기관들의 휴교와 휴무를 결정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18일과 19일에는 민간 기업들도 휴무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당국이 회의가 열리는 마닐라 정화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하철 내 노숙자들을 체포해 쉼터에 수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 당국이 특히 노숙 어린이 140여 명을 체포했으며 소외계층을 거칠게 다루고 도시 외곽으로 강제로 몰아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늘 미얀마 현의회 회기 마지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텐세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것입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최근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부와 군부가 지원하는 집권 여당에 압승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주 텐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의 역사적인 선거에 대해 축하하면서 미얀마의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주의적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예멘인 5명을 석방해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위험 등급이 낮은 수감자들로 지난 2001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군에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된 뒤 10여 년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인 예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멘의 내전 상황 때문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이들의 재정착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으로 관타나모 수용소 내 수감 인원은 107명으로 줄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동북아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 군당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 이상의 노동미사일 수준의 발사가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 내륙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새벽 한때 그리고 밤늦게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국의 한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엔 측은 한국 연합뉴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안에 평양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라고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이 반 총장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측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선 처음이고 역대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반 총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지금 밝힐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1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 총장의 대변인 명의로 공지를 띄워 반 총장은 남북 간 대화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항상 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측의 발표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며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반 총장이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며 물밑 협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8.25 남북합의와 류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 그리고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협상 제의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북한이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핵과 인권 문제를 고리로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하반기 들어서 대외관계를 관리하려는 어떤 시도, 그럼 그 연장선에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다가 미한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북핵 원칙이 확고함을 확인하고 반 총장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5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막판에 틀어졌던 일을 지적하며 만일 반 총장 방북 협상이 다시 진행 중이라면 성사 가능성은 그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에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했다가 방문 직전 북한의 돌연한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동북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회의의 선도 발언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수요와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에 대한 국가 간 공동 투자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 실크로드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전략들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통과 물류, 에너지 연결망의 연계성을 확대하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공동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개발은행 ADB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와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그리고 양극화에 따른 우려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놓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소비 확대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의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공식회의인 업무 만찬에 참석해 지난 주말 일어난 프랑스 파리 테러와 지난달 10일 터키 앙카라 테러와 관련해 희생자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테러 자금을 규제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테러 자금 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20여 개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북한을 방문해 북한과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정체됐던 인도 지원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59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 오늘 18일부터 나흘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방북단은 북민협 소속 20여 개 민간단체 관계자 31명입니다. 북민협 소속 민간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에 대해 북한의 민족화훼협의회 측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북민협이 설립된 이후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민협 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민협 소속 단체들의 이번 방북은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남북 민간 교류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참석자들을 제외하고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은 880여 명으로 8.25 합의 이전에 비해 20배로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정체됐던 남북 민간 교류가 8.25 합의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로 지난달부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북민협 단체들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은 받으면서 한국 민간단체의 지원 제의에는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 관계자는 남북 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려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당국 간 회담 개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8.25 합의 이후 북한의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 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입니다.
당대회 준비 및 새로운 대남 정책을 만들기 위한 뭐 이런 좀 심사 숙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이 지나야지 북한이 당국자 회담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서지 않을까.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판을 그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무기 확산과 불법 금융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부와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개인 한 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은 김 대사 외에 리종철, 김광혁, 황수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들과 기관 한 곳 모두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김석철 대사가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미얀마 국방 관련 인사들 간의 접촉을 주선하고 이 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나열했습니다. 또 김광혁은 조선광업개발회사 관리로 미얀마에 주재하면서 김석철 대사 그리고 평양에 있는 이 회사 관리 리종철과 함께 일을 해왔고 이집트에 주재하는 황수만 역시 이 회사를 위해 물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망을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조달 네트워크와 연계된 기관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북한과 노동당 관리, 부처, 대행기관, 단체 등을 겨냥한 미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서명한 새 대북 제재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포괄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대상의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 대행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확산과 관련한 국제법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동해상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포 구역이 상당히 넓은 만큼 사거리, 중거리 이상인 노동미사일 정도 수준의 미사일이 발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와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규 공보실장입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전 실장은 이어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원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통보해야 하지만 북한이 아직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해상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선포된 해상 구역이 상당히 넓은 만큼 노동미사일이나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의 넓이가 아주 큰 것으로 봐서 중거리 이상의 사정거리의 미사일, 즉 그 노동미사일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요격이나 뭔가가 좀 어려운 최신 탄도비행 발사 실험 정도를 염두에 둔 항행금지구역이다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함경남도 심포조선소 부두에 설치된 해상발사대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심포조선소에 SLBM 발사용 수직 발사대를 세우고 그 위에 발사 지원용 상부 구조물을 세운 게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지난 8월 지뢰 포격 도발 이후 매달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함대함 미사일이나 신형 300mm 방사포를 해안가로 전개했지만 실제로 발사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라고 하는데 북한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항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선박 통행에 안정에 문장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북한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할 경우에는 통상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를 위한 그런 준비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북한은 그 한미 연합 연습을 할 경우 특히 2월 달에서 5월 달 또는 8월 9월 달에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좀 이런 연습 기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례적인 항행 금지 구역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난 8월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했었지만 도발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3개월 만에 다시 해상 금지 구역을 선포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무기 개발, 군사적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거리 로켓뿐만 아니라 대공 미사일, 대한 미사일, 단거리의 중단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상시킬 것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런 발사를 실시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항행금지구역 선포도 이런 그 새로운 미사일 개발 또는 현재 갖고 있는 미사일 개발의 성능을 개량한다든지 이와 같은 기술적 군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행구역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 아니냐 또 스커트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개발 주력하고 있거나 혹시 발사가 특히 예상되는 미사일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항행 금지 구역을 가지고 명확히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항행 금지 구역이 원산 호도반도 원산 쪽에서 어느 거리에 위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그 언론의 정확한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판단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구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제 방문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하건대 대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사일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 북한이 계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KN-51 대한미사일 또는 KN-5 지대지 미사일 또는 우리 300mm 방사포와 같은 그런 어떤 무기 KN-59이라고 이와 같은 성능 무기체계들의 성능 개량 목적 또는 능력 향상 목적에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은 아예 배제가 되는 걸까요?
이제 전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죠. 항상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이 군사적인 능력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거거든요. 대내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군사 강국이다,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바깥으로도 능력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인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어찌 보면 미사일 성능 개량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쏠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SLBM 개발 수준을 사실 이제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뭐 3 내지 5년이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SLBM에 보면은 통상 이제 러시아에서 과거에 도입했던 무수단 미사일,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한 사용하던 그 탄도 미사일을 무수단 미사일로 이제 그 역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SLBM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이 본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로 바꿨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 북한의 항행 금지 구역 선포가 미사일 도발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과 시험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건 도발이다. 이렇게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런 어떤 개발은 이 남북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대외 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북한 자체가 핵 개발을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가 우리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8.25 남북 그 고위급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군사 도발은 남북 관계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어떠한 미사일을 어떻게 이제 발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한두 발 그냥 시험 삼아서 발사하는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이 미사일 성능 개발 또는 능력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과 거의급 회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또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영향 고려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곳이 이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고 이 한두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악영향이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미사일 도발 전망에 대해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북한에 10달째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 가족이 북한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성명을 통해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임 목사 가족과 교회는 또 새롭게 출범한 트리도 캐나다 총리 정부가 임 목사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현수 목사의 가족이 13일 북한 정부에 보내는 첫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은 성명에서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달이 넘었다며 북한 정부가 온정을 베풀어 임 목사를 석방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억류 중에 임 목사의 환갑 생일이 지났다며 임 목사가 사랑하는 가족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 가족은 임 목사를 몹시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 목사가 밝힌 그릇된 행동에 대한 혐의 인정이 진심일지라도 북한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오가며 북한의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오다 올 1월 말에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30일 평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임 목사는 기자회견 뒤 눈물을 계속 닦아 진심이 아닌 강요에 의한 회견이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교회 측은 당시 회견에 대한 성명에서 논박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을 향한 임 목사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교회 임시대책위원장인 표인근 장로입니다.
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100여 차례 이상 오고 갔으며 임 목사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저희들은 단순히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임 목사 가족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성탄과 새해 등 연말 연휴를 맞아 자비와 온정을 베풀어 임 목사를 석방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와 가족은 이달 초 취임한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 임 목사 구명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회 대변인인 리사방 목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5일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계속 임 목사 사안을 중요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도 거버먼트한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계속 모멘텀 루즈하지 말고 계속 대화하면서 임 목사님을 잘 풀려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정부한테, the new liberal government한테.
캐나다는 지난달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승리해 지난 4일 쥐스텐 트루도 새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임 목사의 가족과 교회 측은 서한에서 새 자유당 정부가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과 귀환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enuously urge the new liberal government to pursue all possible means to secure the immediate and release and return of our senior pastor.
큰빛교회는 13일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루도 총리와 디옹 장관 등 새 캐나다 내각에 계속 임 목사 석방을 최우선 사안으로 삼아 임 목사가 안전하고 조속히 가족과 지역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현수 목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온정의 마음으로 많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사방 목사는 트루도 총리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도적 사안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 목사 석방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무부의 프랑수아 라살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구금돼 있는 임 목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영사 담당 관리들이 임 목사 가족과 접촉하며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 주재 캐나다 대사관 외교관 두 명이 지난달 캐나다 추수감사절 후 평양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뉴욕의 유엔 주재 캐나다 관리들도 유엔 회의에서 별도로 북한 대표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큰빛교회 리사방 목사는 캐나다와 북한 외교관들의 접촉은 보수당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자유당 정부가 계속 협상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트루도 정부에 대한 소환을 보낸 지 2주 가까이 됐지만 아직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반응 여부에 따라 석방 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Petition도 이제 if we don't get a response, 이제 그거까지도 하려고요. But before we didn't need.
박 목사는 트루도 정부를 상대로 청원 운동을 새롭게 펼치고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임 목사 석방 노력에 관심을 촉구하는 행사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목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임 목사의 소재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영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은 36년 만에 열리는 당 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비서가 되고 헌법 개정과 시장 경제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저체 배고 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대회 개최를 발표하자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일제히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대로 당 사회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내년에 열리는 당대회는 지난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입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수천 명의 대의원이 모여 당의 노선과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지도기구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게 아직은 그 당국가 지배 체제를 갖추고 당이 국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사회주의의 어떤 기존 사회주의 커브점을 찍고 새로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명분 쌓기만 하느냐 하는 상당히 주목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번의 당대회를 통해 통치 인형과 노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정해왔습니다. 1946년에 열린 1차부터 4차 대회까지는 통상적인 당대회에 해당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때는 당 규약을 개정하고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에 열린 5차 당대회를 계기로 노동당의 성격은 크게 변합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지도 이념인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으로 정적을 제거한 김일성 주석이 유일 영도 체계를 본격화한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주체 사상을 모든 생활화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주의로부터 김일성주의로 바뀌는 그런 당대회가 제5차 당대회죠.
1980년에 열린 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 구도를 다진 행사였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이 대회를 통해 서열 4위에 해당되는 상무위원과 비서국 비서 그리고 중앙군사위원 등 고위 직책에 올랐습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후계자 역할을 해온 김정일이지만 당대회를 통해 부자 세습을 공식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노동당 대회는 36년이라는 긴 공백기에 들어갑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당대회를 개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80년대라는 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시기죠. 어려운 시기죠. 79년에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개혁개방으로 가고요. 1989년에 가면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에 가면은 동서독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세가 전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2010년 9월 북한은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소집했습니다. 당대회 대신 임시 전당대회 격인 당 대표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이 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듬해인 2012년 4월에 4차 당 대표자회를 엽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 대회를 통해 제1비서, 정치국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위를 얻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이방과 우리 군의 최고 연대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표자회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이른바 성군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을 활용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굳혔습니다. 2013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선포한 것이 한 가지 예입니다. 또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했던 정치국 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당 정치국 확대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당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운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국내 정치, 경제, 군사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 안정화된다는 토대 속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번 그 당대회를 개최함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 노선, 조직 인선 이걸 통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정권을 선포하겠다 뭐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노동당 제1비서에 머물러 있는 김정은이 당대회를 통해 총비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김정일은 이제 97년도에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바로 총비서가 됐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 총비서가 못 되고 뭐 제1비서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하자면 격이 떨어지고 무게감이 훨씬 줄어드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번 아마 7차 당대회에서는 총비서로 등극할 가능성을 저는 높이 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고 당정군의 대대적인 기구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규약뿐만 아니고 당에서 그 정책이 결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그 내각의 움직임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를 규정하는 헌법 자체가 바뀌는 거죠. 따라서 우선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전속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이번 그 당대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안찬일 소장은 장마당과 사유재산 인정 등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노동당은 명주를 쥐고 있고 장마당은 이제 밥줄을 쥐고 있는데 이 두 줄기를 이제 잘 꼬아서 7차 당대회 때 어떤 형태의 지배구조를 내놓느냐. 과연 김정은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장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이 밖에 내년 당대회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령의 지도부가 물러나고 4, 50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16세 이하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중국 우한에서 열린 이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별리그 경기에서 일본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던 북한은 어제 경기에서 전반 41분 리혜연 선수의 결승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5년 시작돼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처음 참가했던 2007년 대회에서 우승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 연속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이죠. 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염려대로 경찰과의 충돌로 이어졌더라고요. 이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던 집회 참가자들이 집결 장소인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벌였습니다. 예정된 집결 장소로 행진하려던 시위대와 또 이를 막으려던 경찰이 강하게 맞선 것인데요. 경찰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서 행진을 막았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흔들고 횃불과 쇠파이프로 항의하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페루액과 물대포를 쏘아서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네. 자, 이 민중 총궐기 대회 어떤 집회였습니까?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1차로 노동자 대회, 빈민 장애인 대회, 쌀 수입 반대하는 농민 대회, 공공 개혁 반대,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 규명 시민 대회 등을 열었고요. 50여 개 단체의 연합 집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 총궐기 투쟁 대회를 열기로 했던 겁니다.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반정부 성격의 시위인데 광우병 문제로 촛불 시위가 열렸던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5개 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이 이례적으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자, 여러 그 보도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아수라장이 된 이 서울 도심의 모습이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하더라고요. 다친 시민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 버스로 에워싸서 한 사람도 통과할 수 없는 차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차벽을 뚫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려던 시위대를 막던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중에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일이 발생했는데요. 불법적인 시위였다고 주장하는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아예 시위와 관련된 광장을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잉 진압이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 한국에서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파리 테러 사건의 소식들이 긴급 뉴스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그 SNS 사진 속에 물들어 있는 그 3색의 프랑스 국기를 배경으로 한국 사람들도 이 SNS 애도 대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앞 그리고 600여 명의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어서 서울 속의 프랑스로 불리는 서울 절의 마을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Pray for Paris. 하루빨리 아픔이 치유되길 기원하는 촛불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파리 테러에 대응하는 국가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파리 테러가 긴급 뉴스로 전해진 지난 14일에 이어서 오늘도 국가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프랑스 파리 등 외국에 머물고 있는 한국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한 종합상황점검회의였는데요. 이번 사건이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 단체에 의한 테러인지 유럽 난민 사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관계 기관과 다른 나라와의 국제 공조 체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 한국민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테러 사건이었고 또 많은 그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한국인 이 뭐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가 없을까 했는데 한국인 피해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군요.
네,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사상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고요. 한인 식당과 상점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답니다. 희생자의 80% 가까이의 신원이 확인된 시점에도 한국인 피해자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민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뷰로 당시의 공포를 생생하게 한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민은 한 14,000여 명이 되고요. 파리에는 8에서 9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는 한국인도 8,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리 이 테러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파리 또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여행과 항공 산업에 악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전체 교역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일 거라는 전문인데요. 이 메르스 여파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가 전체 유럽 지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파리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신혼여행객과 일반 여행객들의 문의가 항공사와 여행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또 일정 기간 항공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의 그 프랑스 파리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가 공격을 예고한 이탈리아 로마,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까지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지역으로의 한국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우주에 쏘아올리는 위성의 이름을 통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주에 올려질 한국의 정지궤도 위성을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과 똑같이 통일된 이름으로 천리안으로 통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차세대 정지궤도 복합위성 두 기를 우주에 올릴 예정인데요. 천리안 2A, 천리안 2B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오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천리안이라고 하면은 천리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4시간 한반도를 주시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이 고도 36,000km 상공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또 속도와 똑같이 움직여서 마치 한 지점 위에 계속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성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위성이 올려지는 한반도 전체를 24시간 동안 관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상 관측이라든지 해양 관측, 환경 감시 역할을 하는 위성인데 한국은 지금 2010년에 쏘아올린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민간통신회사인 KT가 무궁화 5호와 6호 통신정지궤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진 가운데 프랑스는 ISIL의 시리안의 근거지 라카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연쇄 테러 사건과 또 프랑스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파리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소행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도 여전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건 지난 13일 밤이었는데요. 주말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파리의 식당과 또 공연장, 축구 경기장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해서 129명이 숨지고 350명 이상 다쳤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참사인데요. 앞서 사망자가 130명이 넘는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프랑스 당국이 129명으로 다시 정정을 했고요. 오늘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도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상자가 거의 5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까요?
테러범들은 세계조로 나뉴어서 치밀한 계획 속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노려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곳이 파리 동북부 외곽의 축구 경기장인데요. 당시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열리고 있었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경기를 관람 중이었습니다. 테러범 3명이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당하자 입구에서 자폭했는데요. 여기서는 테러범들 외에 사망자는 행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간 다른 테러조가 파리 도심의 여러 식당들을 돌면서 무차별 충격을 가해서 무고한 민간인 20여 명이 숨졌고요.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는 파리의 명물이라고 하는 이 바타클란 극장에서 나왔는데 테러범들이 공연장에 입장한 관람객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총격을 가하면서 99명이 숨지는 최악의 테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당시 테러범들이 프랑스 시리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이 공격을 예. 벌였다고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테러범들이 AK-47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별다른 저지 없이 이 공연장에 입장을 했는데 당시 1,500석의 객석은 관객들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테러범들은 곧바로 무대 위에 올라가서 허공에 총을 쏘면서 프랑스는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모두 프랑스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외쳤고 또 테러범 중에 한 명은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예.
당시만 해도 이들의 등장이 공연의 일부분인 줄 알았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 총을 발사하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공연장은 곧바로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테러범들이 2시간 정도 인질들을 붙잡고 있다가 인질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요. 곧바로 경찰이 진입했지만 결국 말씀드린 대로 9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많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테러범 4명 중에 3명은 당시 현장에서 자폭을 했고 1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네. 자, 이번 테러의 배후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지목됐는데 프랑스군이 시리아의 ISIL 근거지에 대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요?
네. 프랑스 국방부가 어제 시리아의 근거지인 ISIL의 근거지인 나카를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연쇄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배후로 ISIL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는데 하루 만에 공습을 실시한 겁니다. 물론 프랑스군이 지난 9월부터 이미 미군을 도와서 시리아에서 ISIL 대응 공습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번 공습이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전투기 10대 등 항공기 12대를 동원해서 20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고 ISIL 지휘부와 신병 모집소, 탄약고, 또 테러범 훈련소 등을 파괴했고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ISIL은요, 이 프랑스가 공습한 시설들은 자신들이 이미 버린 곳이다, 피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ISIL은 앞서서도 이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병력을 소규모로 이동시키거나 자신들의 관련 시설을 자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 있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ISIL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번 테러 공격을 규탄하면서 프랑스와의 테러 대응 공조를 다짐을 했고요. 또 프랑스군에 따르면 이번 이 라카에 대한 프랑스 공군의 공습에도 미군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터키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요, 테러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이번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이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 정보 공유와 국경 통제, 항공 안정 등 이 테러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나서 시리아 사태 등에 관해 논의를 했는데요.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에 정치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테러범 가운데 일부가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유입될 때 섞여서 유럽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자폭한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시리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권은 이들리브 출신인 25살 남성 이 아마드 알 모함마드라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지난 10월에 그리스를 통해서 난민으로 유럽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 남성이 이제 자폭한 테러범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하지만 동일 인물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예.
난민들의 흐름 속에 테러범들이 섞여서 유럽에 온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인데요. 한편 다른 테러범들의 신원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프랑스 국적인 28살의 사미 아키모르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부터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프랑스 치안당국의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감시망에서 사라진 후 국제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당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벨기에에서 대규모 검거 작전이 진행됐다고요?
네. 이 테러범들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벨기에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랑스 당국은 숨진 테러범들을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이번 공격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범행 현장에서 자폭한 사살된 7명 외에 또 다른 테러범 살라 압데슬람이 달아난 곳으로 수배를 했는데 이 남성은 벨기에 출신 프랑스 국적자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